VOA 이야기 미국사.
캔사스 통치령에서는 노예를 찬성하는 정착민들과 반대하는 정착민들 사이에 갈등이 더 깊어갔습니다.
노예제 지지자들이 캔사스주의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부케넌 대통령은 캔사스의 새로운 지사를 임명했습니다.
캔사스 주민들이 직접 노예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연방의회가 캔사스를 어떤 형태든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임스 부케넌 대통령은 캔사스를 노예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4부 1850년대 미국.
캔사스에서 노예 문제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노예제 반대자들은 대부분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투표 역시 불법적인 투표가 많았지만 캔사스 관리들은 노예제가 승인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캔사스 관리들은 연방의회에 하루빨리 캔사스주를 노예제를 허용하는 정식주로 승격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캔사스의 주승격 법안은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 상원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더글라스 의원은 노예제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지만 통치령의 주민들이 노예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글라스 의원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노예를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상원에서 법안 반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상원은 캔사스를 노예제가 불법인 주로 승격시키는 안을 통과시켰고요. 하원은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절충안에 합의하면서 캔사스 주민들은 다시 한번 노예제 지지자들이 만든 주 헌법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캔사스 주민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노예를 허용하는 헌법을 큰 표 차이로 거부했습니다. 이제 캔사스에서 노예제를 지지하는 주 헌법은 사라졌고 결국 노예제 지지자들은 캔사스와의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캔사스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통치령 상태로 더 기다려야 했지만 캔사스주를 노예 허용주로 만들려는 시도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캔사스에서 노예 문제는 마무리 지어졌지만 미 합중국에서 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북부와 남부를 분열시켰습니다. 북부 사람들은 노예제가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요. 남부 사람들은 남부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연방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부 지역은 이 골치 아픈 싸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서부에는 노예가 없었습니다.
미국 서부는 날씨나 땅 모든 면에서 노예들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서부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고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콜로라도와 애리조나, 네바다에서도 금광과 은광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서부는 짧은 기간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858년 여름, 미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고요. 동부 사람들은 도시를 떠났습니다.
콜로라도에 가면 금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죠. 그렇답니다. 여기서 죽어라 이래봤자 내 땅 한 뼘 갖기도 어려운데 거기서는 누구든 나 죽었네 하고 열심히 일만 하면 하루에 5달러 아니지 10달러나 되는 돈을 손에 쥘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게 참말인가요? 진짜 몸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하루에 10달러를 벌 수 있단 말이지요?
아니 10달러뿐이겠어요?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몇 배 되는 돈도 벌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합니다. 서부만 가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찾아서 콜로라도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기대한 것만큼 금이 많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콜로라도에 온 지 몇 달이 지났는데 황금은커녕 구리 조각 하나 구경도 못했습니다. 저 동쪽 끝에서 그 험한 길을 가로질러 서쪽 끝까지 이 먼 길을 왔는데 금을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한 발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금이라곤 아예 씨를 말려놓고 떠나버린 것 같아요. 금광은 둘째치고 저기 흐르는 계곡 바닥을 다 파헤쳐도 금 비슷하게 생긴 것도 찾을 수가 없네요.
돈 있는 사람들은 바위산을 파헤쳐서라도 금을 찾아내겠다고 현안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바위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하나요? 바위산을 파헤치려면 거대한 굴착기와 분쇄기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우리한테 장비값 여기 쏘 하고 대줄 리도 없고 어떻게 그 큰 돈을 들여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장비만 구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장비값이 어지간히 비싸야 말이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무슨 금강 회사가 생겼다고 하던데 들어보셨어요?
금을 캐려온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동부지역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회사 주식을 팔아 채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콜로라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금은 금광회사를 통해 채굴됐습니다.
금을 찾아 서부로 간 사람들은 대부분 농장이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일부는 계속 금광을 찾아서 네바다나 캘리포니아로 갔고요. 일부는 나무를 베어내고 잘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오레건과 워싱턴에서 나오는 풍부한 목재들은 캘리포니아와 하와이로 보내졌고요. 멕시코와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서부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수송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기술자들은 4개의 철도 노선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와 남부 의원들은 어느 노선을 먼저 착공할 건지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도가 부설되기 전까지 보급품들은 마차에 실려 서부로 운송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855년 레셀과 메이시스, 워들 세 사람이 수송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